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 있어도 온전히 주의 은혜만 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참 평강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에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깊이들과 분별력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 믿음의 승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 무릎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동일한 때에 모였사오니 주님 동일한 은혜로 저들 가운데에 되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아버지의 그 가정 가운데에 또한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2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오.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심판의 대상은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도 두로만큼이나 적지 않습니다. 본문 29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2장까지 그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29장에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집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집트 중에서도 그들을 다스렸던 파라오들에 대한 왕들에 대한 그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교만의 아주 극치에 다다랐던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의 풍요 속에서 아주 오랜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유구한 역사 동안 그 풍족한 속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기 대신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자신이라 그렇게 여겼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을 영원한 존재라 그리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집트와 또 파라오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치 강 속에 누워있는 악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강제로 꺼내어내셔서 마른 광야로 던져버리시겠다. 그렇게 어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시겠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보이셨던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리라 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이집트에 대해서 6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대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라 불리우는 이 갈대의 종류는요 나름 굵기도 있고요 키가 있었던 날 강둑에 그렇게 자라났던 갈대의 종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어디 쓰임직할 법한 그러한 갈대 종류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 내에서의 이 갈대 지팡이의 사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사야 36장 6절 보시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리킬 때에 쓰이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이 아시르나 바벨론에 침공받았을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만 어렵게 만들었던 게 이집트였습니다. 마치 갈대가 키가 크고 굵어 보인다 하여서 아 저게 어떻게든 뭐 쓰일 때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그 속은 비어 있어서 힘을 받아야 할 부분에는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집트도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만 못하면 다행일 것이나 여러분 갈대가 부러지면 도리어 갈대의 날카로운 면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7절도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등에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7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작 의지가 되어져야 할 일들에는 힘이 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피해만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친이집트 정책의 결과가 이러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를 의존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하여서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5절에서도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므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하나님 그리 경고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더랬으면 마음 돌려도 돌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의지했고요. 바벨론 침공에 빌미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만 바라보다가 자신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결과들을 이들은 초래했던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조차도 위태롭게 만든 이집트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교만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전쟁의 그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집트를 치실 것이라 말하는데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끊어지고요. 이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집트의 그 징계의 기간에 대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12절에서도 또 한번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0년 하면 무슨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의 징계의 시간과 분명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40년의 그 징계의 시간을 받았지만 이제 역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40여 년의 그 시간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견뎌내야 할 그러한 역전의 상황이 또한 그려지고 있음도 우리가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속이 차지 않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했고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 줄 수 없는 겉으로만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 그러나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긴 민족이 이집트였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키가 크고 굵기가 있고 어디에 쓰임직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차지 않으면 그 속에 비어 있으면 정작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아서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깊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 인생이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함께 갈 또 도움을 줄 믿음의 동지인지 아니면 내 인생 끌어당길 인생인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당시의 영적인 아둔함으로 계속하여 이집트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 일하여 주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겉으로만 멀쩡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채워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교만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혜들이 내 가운데에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을 받을 때 받을 수 있고 쓰일 수 있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비어 있으면 아무데도 쓸모 있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채워가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들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채워져 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비어져 있으므로 이집트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망하게 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적인 것들 영적인 은혜들 하나님의 지혜들 말씀들 하나하나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때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들풀 자라는 거 보시면 하루아침에 금세금세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들이요 금방금방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농촌에 봉사활동하러 가면 처음에 도시에서 온 저 같은 아이들은 피랑 그 다음에 벼랑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뽑다가 그렇게 주인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혼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비슷한 모양으로 자라고 더 크게도 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처럼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깊이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때에 특별히 그들을 갈대지팡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키가 크고 나름의 굵기가 있는 그러한 갈대의 종이었지만 결국 그 속에 비어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가 그러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결과들 그리고 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아버지의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에 그 칼끝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이 두 민족을 우리가 중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사는 우리가 이 두 아버지의 민족들로부터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적인 것들을 채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이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속이 비어있는 그 속에 공허한 및 아버지의 인생들을 잘 분별하여 낼 수 있는 또한 믿음의 깊이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쓰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재질의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 아버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합한 것들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오니 온전한 믿음의 간구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향하여 또한 아버지님 자녀들을 향하여 생업과 여러 가지 아버지님 회복과 또한 각자에게 있는 그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미 아실 줄로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건강회복이 필요한 또한 지체들과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많은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치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